예, 신학 강의 12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 그다음에 여호와 닛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배웠어요. 이세 개는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한 여섯 개 정도는 여호와, 예를 들어 사바오스 이렇게 된 거는 우리 말로 만군의 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그래서 여호와 사바오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만군의 주, 우리 만군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만군의 주, 만군. 네, 그냥 우리가 그냥 만군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이게 영어로는 군대들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군대들의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을 그냥 여럿을 나타내는 걸 지금 표현하고, 이미 개역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에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걸 바꾸지 않은 건데, 원래 뜻은 군대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에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게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해서, 군대가 거기 벌써 나오죠? 군대. 근데 개역성경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고 좋지 않냐? 간단하고 좋은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그럼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요? 저 하늘에 해와 별과 이 달과 이런 모든 거 만든 거, 이것들도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나무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사람도 만들고, 이제 여기서 많은 것들이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그 모든 게다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이거를 지금 창세기 2장 1절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들 가운데 어떤 군대를 많이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군대들을 이제 가리킬 때이 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장 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6장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만군의 주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군대들의 여호와시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 가리킬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만군의 주, 만군 군대들, 그다음 일월 성신 군대, 즉 하늘의 천체들, 또 땅의 군대들, 심지어 메뚜기, 까마귀, 메추라기, 자벌레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모든 창조물을 성경은 다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군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군대를 치리하며 조절하시고 다스리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약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의 대장이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는 거의가 다 구약 성경에만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9장 29절,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4절과 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대목에서만, 거기에서만 만군의 주라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9장 29절,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9장 29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 하면, 29절, 우리말로는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게 Lord of Hosts로 되어 있어요. Hosts가 군대들이거든요. 군대들의 주님. 그럼 여기도 군대들의 주님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고,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Lord of 세바오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 그게 만군의 주다. 구약 성경에서 몽땅 다 이거를 예, 만군의 주 군대들의 주님이라고 번역했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는 이 두 군데에서 예, 이거를 영어에서는 예, Lord of Host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바오스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예, 신학원지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 예,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20절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그분 하나님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 군대의 대장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사바오스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번역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메카 디시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히 구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히 구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1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제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 다음에 17절까지 내용인데 일단은 제가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것 같은 그 표적으로 안식일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서 왜 주시냐 하면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적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분하려고 한다. 이 거룩히 구분한다고 하니까 자꾸 아 이스라엘 백성은 뭐 목욕을 시키거나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히 구분한다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분한다는 게 거기에 원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백성이 있지만 내가 너희는 다른 민족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민에게만 특별히 허락해 준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증인들 안상홍 뭐 안식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여호와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인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장로교 이런 데서 엄격하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걸 이런 구절을 사용해서 하나님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 안식일이 주일이다 라고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가서 보시면 너희 대대로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안식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 차를 몰고 오든지 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차 몰고 와든지 버스 타고 오면 다 죽는 겁니다. 예외 자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이 된 거지. 예.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도 다 차 타고 가서 토요일날 뭐 한다고. 이거 다 죽어야 돼요. 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거룩히 구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인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20장 12절 가서 보면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왜 그러냐?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만 내가 나의 선민이라고 특별히 구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예. 자, 그래서 이 말은 여기 특별히 메카디시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약 700번 나오는데, 구분한다, 거룩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이 연관이 될 때,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여호와니라, 주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17장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또 내가 그들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같은 개념. 아, 따로 떼어내어서 이 세상에 지저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히 구별돼야 된다 하면서 나오는 게, 음행을 삼가고, 그렇죠? 자기 아내를 바르게 취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을 가지고 일들을 하지 말고, 자기 형제를 빼앗지 말고, 이렇게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게 음행인 것 같아요. 음행.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음행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음행을 하나도 안 저지르면 이거 뭐하러 이런 명령을 줘요? 성도들 가운데 음행이 있으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음행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더러운 거, 우상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같이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그런 민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이게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 메카티시켐, 이 단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히 구분하는 그러한 여호와, 이런 뜻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셨느냐? 하나님은 날도 거룩히 구분해요. 어떤 날을 구분했어요? 안식일 같은 거. 그렇죠? 창세기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아, 하나님이 안식일은 더 깨끗하게 했나 보다 하고 토요일 날뭐 깨끗한 거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날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한 날을 구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일곱 가지 명절이 그 안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명절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거룩히 구분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명절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7년이 안식년 지키는 게 7번이라서 50제 해가 되면 그걸 희년이라 그래서 그 해에도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특별한 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해도 하나님이 거룩히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건 특별한 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룩히 구분한다라고 한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그 다음에 심지어 사람도 거룩히 구분이 돼요. 거룩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단에 있는 그러한 그 그릇들, 이게 거룩하다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 제단에 있는 그릇이 뭐피 묻고 이게 이런 건데, 이게 깨끗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걸 거룩하다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께만, 용도가 하나님께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구분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저분한 거예요. 피를 담았는데 그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맞습니까? 긍휼의 자리 그 위에다 피를 뿌려놨으면 그게 얼마나 지저분해, 겉으로 봐서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게 구분을 시켜놓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실 때, 뭐라 그래요?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를 거룩히 구분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맞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학은 클래스가 완전히 구분이 된 그런 존재다. 그걸 표현할 때 성경은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거룩할, 성도들이 나중에 거룩하게 된다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본성. 베드로후서 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죄송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쭉 나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구원받으면 나중에 이제 몸이 영화롭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온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 이런 거 너희를 기대하고 있지 않냐. 기다려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뭐라 그래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함, 거룩함,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16절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머리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저분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탐욕을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야 되겠다. 이걸 다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성화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거룩한 자가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메카피시 캠,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또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 로이. 이거는 목자이신 주님 그런 뜻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에프론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나오는 주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요? 여호와 로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또 요한복음 10장 1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히브리서 보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 가서 보니까 5장 4절에 이 목사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그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사도 베드로가 목사들에게 권고를 주면서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목자들의 으뜸되는 그런 분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고 목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가서 보니까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원한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끝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로이. 이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개념이 신약시대로 이제 옮겨오면서까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또 단어가 여호와 시드 캐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시드 캐노. 이것은 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거기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그 때에 이루어질 그 상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5절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벌써 딱 보니까 누구예요? 메시아죠? 예수님.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걸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걸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의 날들에 메시아가 다시 임하게 될때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래서 남쪽의 두 지파, 이스라엘의 열 지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 그 메시아,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를 일컬을 때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주 우리의 의라. 이 하나님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3장 1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장 16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16절에도 가서 보니까 15절부터 읽을게요. 그 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할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때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쓸 이름이 주곧 우리의 의라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 우리의 의라고 부르는 그러한 때가 천년왕국의 때가 이 땅에 임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샴마가 있어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천년왕국 때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8장.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가서 보시면 에스겔은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48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천년왕국에서 여러 지파들이 차지할 그런 목들이 그 안에 이제 계속해서 23절, 24절, 25절,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천년왕국의 때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각각의 그 지파대로 모든 것들을 나눠 갖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측량하며 하면 돌아가면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다시 말씀드려 천년왕국이 시작된 그날 이후로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여호와 샴마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샴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영원토록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런 노래 여러분 복음성가로 배우신 적 있죠? 스바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스바냐. 스바냐 아마 3장인 것 같은데 학계 바로 전에 가서 보시면 스바냐가 있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 전쯤 가면 이제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 스바냐서 가서 보시면 17장, 3장 17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의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내 하나님은,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지온에 이르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계시는 주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성가 아시죠? 이 내용으로 부르는 복음성가 아시잖아요. 스바냐. 그래서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그래서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저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시온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샴마. 자,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옥은 어떤 데냐? 나중에 이제 이 지옥이 불호수로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제 불호수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도 들어가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들어가고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다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지옥은 왜 들어온 데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20장 13절에서 14절에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옥에서 진짜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요. 그 지옥에서 펄펄 끓는 데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사망. 왜 그래요? 성경에서 죽는다고 하는 건 분리를 얘기하지. 분리.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떤 거예요?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걸 그거를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둘째 사망도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영원토록 사는 이와 같은 거를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가.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과 이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이러는 가운데 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입이 이만큼 나와서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장소가 나오죠. 그 장소, 쓰다 하는 그 장소가 뭐예요? 마라. 그래서 마라. 마라라고 하는데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26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것을 물들에 던져라 하니까 물들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주고 했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면 그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질병이 너희에게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자, 여러분 말라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도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말라기 4장에 4장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송아지가 이거 질병 있으면 못 자라죠? 그렇죠? 근데 거의 의의 해할때그 해가 고딕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영어로 sun인데 sun이 S자가 대문자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까? 누굴 가리켜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지금 말라기 맨 마지막 장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셔서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큰 대언서, 작은 대언서, 이거의 핵심 내용은 재림이에요. 재림, 천년왕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의의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여호와 라파도 찬양 열심히 하면서 병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엄청 많은데 맞긴 맞아요. 병을 고치는데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암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그럼 아예 죽지 않으면 좋죠.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갈증은 사망과 쓴 것으로 가득한 그런 물로는 치유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여인 지금 물길로 나왔잖아. 매일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뱃속에서 영원히 솟구쳐 나오는 그런 샘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그냥 귀가 번쩍 뜨이게 된 거죠. 그렇죠? 주여, 그런 물을 제가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남편이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그 샘을 얻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끌고 나가시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것 같은 샘물을 주는 그런 기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요한복음 7장에도 가서 보시면 이 명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7장 37절, 38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근데 진짜 배에서 막 강이 솟아나오는 게 아니고,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성령님 언제 주어져요? 예수님 영광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총 마감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그와 같은 그 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대신은 예수님께로 갈 때야 비로소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할 때는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역대기하 7장 1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민족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2절 가서 보시면 타락한 것을 치유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시편 147편 3절 가서 보시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시편 41편 4절에 가서 보시면 죄 많은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신 그런 하나님. 사람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근데 이거를 지금 오순절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이 잘못 오용을 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게다잘 되고 병이 없다, 이걸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인용하는 거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앞뒤 구절 다 생략하고 이분들 얘기는 그분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뒤 읽어보시면 지금 이거 병 고치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영혼을 고치는 거 얘기예요? 앞뒤 이거 보시면. 거기 가서 보세요. 지금 읽었잖아요. 죄들, 죄 문제 해결하고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와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병 고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요거 뒤에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얻어서, 요거 한 구절 딱 읽고는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병이 있을 때, 내가 병이 있을 때, 아버지, 뭐 아들, 딸들이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 부를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기도하면 되고, 목사가 기도하면 뭐가 더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간구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거. 여러분, 그 의사한테 간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그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이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넌 와라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로. 그걸 뭐 엉엉 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 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그게 내게 훨씬 좋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게 내게 이득이다. 아이고, 목사님은 겁도 없나. 네. 겁이 없고 입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내게도 이득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아서 가르쳐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남아서 가르치고 있다. 나 개인으로 봐서는 죽는 게 이득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뭐 자꾸 살려고 자꾸 그래요. 죽게 되면 죽는 거지. 죽는 것도 이득이라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모든 거 걸릴 때마다 다 살려달라고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 갈라디아서 잠깐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게 있어요? 자기 몸에 앞에 연약한 그런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예, 사탄의 메신저 사자가, 예,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그래서 그를 괴롭힐 때 사도 바울이 몇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좀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몇번 기도했어요? 세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아멘, 감사합니다. 예,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자기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안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갈라디아서 6장을 가서 보니까 6장 11절에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사도 바울이 눈에 병이 있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글자를 크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 병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 정말 이렇게 사람을,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유두고 같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이렇게 이와 같은 병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 저와 여러분이 병 걸려서, 정 그래서 죽게 되면, 예, 그 죽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 나는 안 죽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창조자인데 너 오라 그러면 와야지. 별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게 해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해서 여호와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잠깐만 더,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